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군데에서 찾아 읽습니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개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을 개관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1년 동안에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본문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기 힘들고 듣기도 익숙하지 않으실 줄로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3장과 학개 2장, 스가랴 8장, 에스라 6장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8장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으로 에스라 6장에서 다섯 구절을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이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여러 군데 읽고 또 그 성경에 많은 네 권이나 사실 지금 에스라, 학개, 스가랴, 사실은 느헤미야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설교할 수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작정을 하고 1년 동안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관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이게 절기랑 맞아 떨어져서 다음 주까지 구약을 끝내고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신약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과 다니엘서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본토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듣기도 어쩌면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갔다 절로 갔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저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또 이제 막 끌려가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축복이며 소망이다 말씀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이 좋은 무화과고 그 백성을 튼튼한 바구니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본토로 원래 성전이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포로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야기가 다니엘과 에스겔 그 얘기였는데 이제 오늘은 70년 만에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가서 성전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세가 바뀐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익을 얻어서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큰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 저쪽 북쪽과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큰 거대한 문명의 대제국들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세계사 지리 배우실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큰 문명이었고 옛날부터 이집트 문명이 큰 문명이었습니다. 이 두 문명 사이의 교통로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한가운데 제일 전략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나라일까요? 이 무슨 역사일까요? 이 두 문명 큰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 쳤다 저리 쳤다가 두 제국이 서로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소강 상태가 됐을 때는 잠깐 힘을 발휘했다가 이쪽이 세면 이쪽에 먹히고 이쪽이 일어나면 이쪽에 먹히는 역사가 세계사 역사학자들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큰 제국들에 비하면 조그만 메뚜기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너희는 내 거니까 나처럼 살으라고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증거로 교보제로 그 일의 등불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등극을 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 정책은 바벨론과 달랐어요.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알짜배기들을 왕과 귀족과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삼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도 받고 좋은 먹을 것도 하고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외교 정책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각 민족의 점령당한 그 각 족속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성전 다시 지으라고 했어요. 자기 나라의 민족의 신을 섬기라고 허용해줬어요. 그게 더 오래가고 더 확실한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고레스 왕이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자기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고레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신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여겨서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리니까 힘을 얻어 돌아가라 이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고레스를 손에 붙잡고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고레스를 나의 도구라고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본토로 돌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그냥 로또 맞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이 시간에 예수 믿어서 이 미국 땅 뉴욕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옆에 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제가 자매가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저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이 아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를 오늘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할 일에 손에 힘을 다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기를 참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처음 한 일이 이제 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폐허가 돼 있고 옛날 살던 집은 다 무너졌고 이제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농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웃에 누가 있는지 이제 떡도 돌려야 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정신을 겨우 차리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먼저,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 전에 예배드리던 성전과 제단은 다 무너졌으니까 일단 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아직 놓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여호와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재산도 함께 그 손에 들려서 보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는 길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들과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 짓는 일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두로와 시돈 레바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백향목을 잘라서 성전 짓는 일에 쓰도록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은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황망한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큰 나무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틀어진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것으로 번듯한 그런 판자가 나오지 못해요. 우리말로 조각목이라고 번역하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스라엘 그 남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조각목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판자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나 왕궁을 지을 때는 저 북쪽에 비가 많이 오고 이 아름드리 전나무가 있는 북쪽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 백향목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왕도 도와주고 주변의 나라들도 도와주고 이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데 막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에스라 3장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기초를 쌓고 또 함께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옛날부터 불렀던 그 노래,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성경 개관할 때 다윗 때도 이 노래를 불렀고 솔로몬 때도 불렀고 전쟁 위기에 놓인 여호사밧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 기초를 바라보며 그렇게 노래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26편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심정이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시편 126편이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셨으니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웃음이 가득 차구나. 이런 심령으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시작됐어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방해란 것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라가 망한 지 50년 넘었고 또 북쪽 나라가 망한 지는 10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곳에서 딴 나라에서 들어와 각자 자기 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성전을 짓고 왕의 명령을 따라 짓는 데니까 우리도 껴달라고, 우리도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너네 나라 이방신과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해 섬기는 족속이 아니냐?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려 한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껴달라고, 협조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런 마음인지 하여간 막 방해하기 시작했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아,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 백성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반항하기 좋아하고 원래부터 이마가 튀어나온 그런 백성이라 성전 짓고 회복되면은 세금 안 내고 반항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이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큰 어려움은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돌아와서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습니까? 바리바리 쌓아온 그 뭐 쌓았겠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장사 잘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또 왕도 도와줬으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쌓았겠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뭐 오랜만에 돌아온 땅에서 처음 밟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장사하고 다시 기업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농사 짓는다고 금방 열매가 열립니까? 예, 다시 이웃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삶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가지고 온 통장 잔고는 점점 없어져가고, 마치 미국에 주머니에 얼마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새로 일은 잘 시작이 안 되고 가지고 온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형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면 그때 해야 되겠다, 일단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우리 집부터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은혜 주시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 짓게 하시려면 큰 은혜와 도움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놓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농사 지으면 흉년이 올 줄 알았는데 계속 흉년이 왔어요. 풍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도움도 얻을 줄 알았는데 계속 방해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해져서 굳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손을 놓고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학개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과 고레스와 페르시아와 이런 세계의 거대한 제국들의 왕도 손에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본토로 약속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역사하셨는데, 세계를 움직이셔서 열방을 흔드셔서 육지와 마른 땅과 바다를 흔드셔서 그 자리에 놓으셨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니요. 아직 때가 아니라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흉년이라고 은혜 주면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은혜로 받은 백향목 뭐 했느냐? 백향목 판자로 너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손 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백향목을 저 북쪽 나라에서부터 들여오게 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 짓는데 사용한 것이에요. 백향목이 없어졌다고, 다시 생겨야 되겠다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주변 산으로 올라가서 뒷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도 내가 영광을 받겠다. 뒷산에 있는 나무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꾸불꾸불 비틀어진 조각목이에요. 그걸로 지어도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손을 굳게 해서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이 때다,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힘을 내서 손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의 영광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장차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손 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초라해 보여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지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시작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혼자 영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높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의롭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 가장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영광만 받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손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그 시작을, 걸음을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잊어먹었다가 다시 생각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몰랐다가 다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고,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손을 굳게 하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옆에 앉은 사람,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하나님의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심령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을 마음을 굳게 하고 손을 굳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원래부터 여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실망했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나태했던 마음을 깨워 주셨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 선지자들이에요. 밖에 방해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전히 밖에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뭐 하는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와서 뭐 하는지 구경하다가 누가 시켰냐고 자꾸 딴지 걸고, 그리고 다시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도움의 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때는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고 짓는데 도움을 아끼지 말으라고 썼던 그 조서가, 그 왕의 명령이 그 왕의 도서관에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켜야지, 우리의 초대왕 고레스 위대한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하면서 오히려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힘을 다해서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라고,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이렇게 답신이 온 거예요. 똑같은 방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 기공식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에스라 6장 말씀이었어요. 에스라 6장의 말씀, 기공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6장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이 완공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못할 것 같을 때, 마음이 가장 쫄아들어 있을 때 이제부터 힘을 내라고, 손을 강하게 하라고, 이제부터 스스로 강건케 하라고 말씀하셔서 힘을 냈는데, 다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앗수르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신 것을, 우리 마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손도 강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에스라 6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바벨론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예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불러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자들을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맡기신 일터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어찌 때가 되면 이를 그 기다려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끄신 그 구원이 사람들 눈에는 때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는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조금 더 힘을 주시면 일을 해야 되겠는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네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믿음으로 때로는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야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 먹을 것 얻어먹으면서, 매일 하나님께 내일 갈 곳, 다음에 갈 발걸음을 물어보면서 지내야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믿었는데 이래서 되겠는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맡기셨는데 이래도 되겠는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지, 아직 때가 아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섬김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공식을 할 때 옛날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통곡하였다, 이렇게 에스라 3장은 증언합니다. 아마 감격해서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돌아오게 하셨구나,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아마 거의 틀림없이 옛날에는 그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는데, 옛날에 성전의 기초는 이렇게 튼튼했는데, 이제는 이 돌에서, 산에서 주워온 이 조각 돌들과 이런 것으로 성전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초라함을 슬퍼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우리 후손들에게 옛날의 영화를 지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계서 2장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의 성전의 영화를 본 자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새로 시작하는 성전을 보니까 어떠니, 보잘것없지 않느냐,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전 성전의 영광은 장차 있을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온전한 영광과 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지금이 신앙생활할 때예요. 지금이 섬길 때예요. 지금이 정결을 위해 싸울 때예요. 지금이 선을 행할 때예요. 지금이 예배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예요. 이 옆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평강을 전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세요. 나를 통해 믿음이 전수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여기로부터, 지금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앞뒤가 딱 맞게 은혜가 되도록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자락만 내 심령에 말씀하시면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귀히 여겨서 이 일을 맡긴다 하는 음성을 직접 들어보세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지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품에 안으시고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잘 설명할 수는 없어도, 잘 설명해주는 목사는 없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참고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 같으면 그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요. 노인들이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소리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비록 미숙하고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우리가 번 돈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하나님입니다. 원래 다음 세대들은요, 미숙하고 초라해 보여요.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것 정도는 물려주고 싶은데 하면서 자꾸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해야죠. 최대한 도와줘야죠. 물려줘야죠. 그런데 그것만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주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시작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개척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미숙하고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미숙하고 초라한 가운데 진짜 알맹이가 있잖아요. 원래 처음 시작한 원조들은, 원류들은 그렇게, 그 다음에 따라한 사람들은 기술도 개발하고 뭐 이래가지고 더 발전하잖아요.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이렇게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알맹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지를 보고, 돈 달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세력이 세지고 건물도 재산도 막 늘어났을 때 어떤 교황이 교황청 베란다에서 성 베드로 성당으로 세계 각처에서 들어오는 선물과 예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는데 우리는 은과 금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옆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은과 금은 있을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잊어버린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우물 많이 팠어요. 이웃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서 우물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한테 우물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신앙을 물려줬지요. 우물만 물려줬으면, 이삭이 우물만 지키려고 했으면 이웃 사람들하고 다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선행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씨앗의 연결고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들면 그냥 양보하고 딴 곳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딴 곳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파고 지경을 넓히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뭐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우물만 받았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신앙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수 받았어요. 한국에서 요새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 아들 목사님도 뉴욕에서 공부할 때 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격이나 설교나 말하는 행실이나 겸손하고 다 기대를 받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 개척하신 아버지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큰 일을 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세습했으면, 개척해서 새로 시작해서 미숙해 보이고 시작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그 자기를 도와주신 자기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세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건물을, 교인 수를 이미 이뤄놓은 성과를 세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키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나눌 청지기들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추수하는 일꾼들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군인은 장군이, 대장이 있고 일꾼들은 추수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추수의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줄로 아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살려줘서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내 가치다, 내 존귀고 내 생명이고 내 긍지다, 그걸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자아의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큰 칭찬인 줄 알고, 하나님 꼭 붙어있는 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붙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인지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많은 일들 중에 다음 세대들의 우리 믿음을 전해주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믿음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미숙하고 이렇게 작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을지 몰라요. 새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셔야 되고 새로 멘토들을 붙여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늘 손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우리가 얻은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의 신앙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삼으셔서 놀라운 구원 베푸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의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분투와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구원을 베푸셨으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켜 이제 손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작은 일을 하고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예배가 살아나게, 말씀이 들려지게, 사랑으로 연합되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오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게,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씨를 뿌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흔적만 있었던 남방 시내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강물이 흘러 하나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흔적만 남은 것 같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심령에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제부터 복을 주시는 것처럼 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